우리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은혜, 소망, 평화, 그리고 사랑의 빛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임하는 대강절 절기가 되시고, 특별히 우리 전상호 우리 성도님 귀한 가정에도 2021년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될 거라고. 그리고 백신 개발된 것이 발명 또는 백신이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치료약이 될 것이고 또 예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모두가 다 백신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희망, 히브리어로 희망을 티크바라고 하는데, 희망 하나는 기다림이고 다른 하나는 바라봄을 말합니다.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 이사야 4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단어가 희망, 피크바라는 단어인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라본다는 뜻을 말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면 버스가 오는 방향을 쪼개서 방향을 향해서 머리를 돌리고 기다리는 법입니다. 바로 그것을 희망이라고 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왔습니다. 피크파, 기다리고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신약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엘피스라고 합니다. 엘피스.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희망이라고 하고, 동시에 그 미래에 일어날 그 확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혹은 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근거, 그걸 희망이라고 합니다. 엘피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지금 모두가 다 백신을 기다리고 그것이 희망인 것처럼, 또는 정권을 바꿔놓고 아니면 나라를 바꾸기도 하는 것이 희망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희망을, 그것을 우리 희망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그 도성 안에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 악한 일이기도 한 그런 일이 그 도성 안에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얼마나 굶주려서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으면은, 그래서 나무가 먹을 것으로 보이고 온통, 아니 사람이 먹을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그때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제 우리 아이를 잡아먹지 않았느냐라고, 그만큼 끔찍한 일이 벌어질 만큼 굶주린 상태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너의 자식을 내어놓기로 했는데 왜 내어놓지 않느냐라고 도성 한복판에서 싸움을 벌일 만큼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 가지 주제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국어책에 나온 이야기라고 기억을 합니다.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뉴욕의 아주 허름한 예술가들, 가난한 예술가들 살고 있는 그리니치 빌리지라는 그 동네에 수라라는 젊은 처녀와 그리고 또 다른 친구인 전수라는 두 여자가 미래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될 꿈을 가지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만 이 전수라는 여자가 폐렴을 걸립니다. 가난하기에 치료도 제대로 못 받다가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마는 의사의 진단 결과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10%의 가능성, 거의 희박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진단을 받고 돌아온 이 존스라는 여자는 침상 위에서 물끄러미 창문 밖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이는 창문 밖에 담쟁이 넝쿨이 올라가는 나무 잎사귀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 잎사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도 죽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시간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비바람이 그리고 눈보라까지 오면서 하나둘 잎사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전수라는 여자는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 잎사귀가 마지막 떨어지면은 자기의 목숨도 끝날 거라고 생각하며 창문 너머의 잎사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그 잎사귀 하나가 남아버렸죠. 한장 남은 그 잎사귀. 저것이 떨어지면 내 목숨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연하게 바라보았던 전수라는 그 여자. 밤이 지나고 아침이 보니까 태양과 함께 그 잎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떨어지겠지라고 했지만은 내일도 역시 그 잎은 달려져 있었고 3일, 4일 계속되는 그대로 담장에 그대로 붙어 있는 잎을 바라보면서 이 존스라는 여자는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합니다. 삶에 애착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애착을 가지고 삶의 의지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남은 잎사귀 하나, 눈보라 속에서 남아있는 그 잎사귀 하나를 보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고 그리고 그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살수 있다라는 희망을. 결국 그 여자분은 그 폐렴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일어났다라는 그런 아주 단편 소설, 그리고 아주 분명한 클리어한 그런 내용의 오헬리의 그분의 작품입니다.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기적도 아니라, 두 발로 이 땅을 걸어다니는 것이 기적이라고. 어느 날, 저도 느낍니다마는, 갑자기 앉았다가 일어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누웠다가 일어서는 거 온몸이 쑤시고 그것이 그리 어렵고 힘든 것인 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뭐가 힘들어요? 그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만 이 세상에는 그것을 힘들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밤새도록 뭐 다른 데 가서 뭐 게임을 하고 놀더라도 새벽이면 벌떡 일어나는 아이들 조금도 힘들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든 줄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겸손, 또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앉았다 일어서고, 누웠다가 일어서고,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 말입니다. 희망이.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아이를 잡아먹을 만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그 동네에 이제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두가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 동네의 이름은 사마리아 성이었고,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성을 총공격해온 아람 나라, 바로 시리아 군대의 아람 나라 벤하닷의 임금을 통해서 나타난 총공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여러 번이나 공습해오고 침략해왔지만은 그때마다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마리아 도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말았습니다.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쌓아난 곡식이 점점 없어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먹고 살 수 있겠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나마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부정하다라고 먹지도 않았던 나귀 머리를 80세겔이나 하는 폭등하는, 80세겔이라면 한 남자의 1년 품값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나귀 머리를 사야 되는, 그것도 구입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성 안에서 비둘기가 쌓아놓은 그 똥을 4분의 1 정도의 크기, 그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가반에 있는 그것을 다섯 세겔로 팔고 있습니다. 30일 정도의 품값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비둘기 똥을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꽤 오래전에 북한에 갔을 때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장터에 제비족이라고 불려지는 꼬마 아이들, 5살, 6살, 많아야 7, 8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두세 명이 몰려다니면서 정말 정말 비참한 행색이죠. 장터에서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옥수수 알맹이 줍겠죠. 쌀덩어리 혹시라도 떨어졌을까 봐 줍겠죠. 그것도 쓰레기를 뒤집어 가면서 그 안에 옥수수 알맹이를 줍는 것입니다. 20년도 넘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열왕기 하 6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의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런 상황 속에 기가 막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절망 속에 굶주림에 있는, 그래서 모두가 긴장하고 모두가 짜증낼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희망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온 도성에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그는 기도한 사람이었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소망을, 희망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면은 고운 밀가루 한 가루가 한 스아가 한 세겔, 한 스아는 약 2갤론, 7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1세겔로 그냥 공짜로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로, 그것도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도록 무료로 주겠다라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난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위기를 당해서 있는 그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그 말을 들은 경제기획부 장관이든지 농수산부 장관이든지 여호람 왕의 비서실장이든지 하여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고에 곳간이,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창을 하나님께서 낸다 한들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 그 입으로 그렇게 말했지. 그래, 두고 보자. 내일 이맘때. 너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은 너의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야. 다른 말로 너는 죽을 것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30년 전 우리 교회 제가 와가지고 있을 때 교회를 건축하자고 교회를 사자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후에 그게 1990년대 그때 저한테는 참 부담이 된 것이 있었는데 교회를 살려면 건축 헌금이 있어야 되고 건축 재정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열왕기하 오늘 본문 7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눈에 환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그때 교인들에게 건축 재정 헌금 약정할 때 그 종이에다가 열왕기하 7장 1절 2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약정하자고 그렇게 한 것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에 도대체 밤새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은 똑같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276명이 타고 가는 배, 그 배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면서 열흘째 도는 동안에 캄캄함 속에서 그들은 죽을 줄만 알았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바로 왕 앞에 설 것이야.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그 다음날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장, 선원, 모든 승객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간신히 남기고 있는 숨겨 있는 음식이라도 있으면 먹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하셨고 여러분 속에 누구 하나 생명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적인 모든 삶 소망이 없어졌지만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통하여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 루터가 말한 말이죠. 마틴 루터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로 역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대로 죽어서는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서십시오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기적 같은 역사, 이런 반전, 이런 역전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던 여호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무책임할 정도로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엘리사 말 듣다가 이런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라고,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떠들고 있었던 왕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비겁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 여호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밑에서 일하는 장관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한번 시험해볼까? 라고 말을 따지듯이 말라는 이 장관도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엘리사 집에 수많은 원로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있었지만 그 원로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낮아진 사람들, 그것도 버려진 사람들, 그것도 마치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한센스 뺑에 알아서 인생을 기구하게 살아가는 나 한자 네 명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역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시작이 네 명의 나 한자 한센스 병을 앓고 있는 그들로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성 안에서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이 있을 턱이 없죠. 주변에 아무리 돌아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말합니다. Why stay here until we die?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려야만 하느냐고, 죽을 때까지 이대로 죽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If we stay here, we will die. 우리가 그대로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린 죽을 것이라고. If we stay there, we will die too. 그러나 거기서는 혹시 우리를 살려줄지 모른다라고. 여기 있으면 100%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70% 80%가 죽을는지 모르지만은 10%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자고. 각성, 영적인 각성의 시작입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대지 우리 옆에서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대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못 먹고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무슨 염치로, 무슨 체면으로, 무슨 위신을 갖고 하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만약에 아버지가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못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집에 가서 종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일어섭니다. 그것이 주로 성령께서 주시는 첫 번째 생각인데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너 염치도 좋구나, 뻔뻔하구나. 아버지의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도 너 갈 수 있어? 동네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것 같지 않아? 아니 너가 어떻게 그를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느냐라고 사탄은 결코 한 발도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혈류증을 12년이나 앓고 있었던 그 여자, 예수님 앞에 찾아가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도저히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 손으로 만지기만 하더라도 나는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그래요. 그 순간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와요. 사탄들의 생각, 인간들의 생각, 너 가서 어떻게 하려고, 아니 옷자락을 만진다고 그것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상처를 주게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생각들,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버련듯이 스쳐가는 생각들, 그 생각대로만 움직인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봐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방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음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 무슨 힘이 있어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환자들, 무릎이나 관절 제대로 성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간신히 간신히 서로 부축해서 걸어갔는데, 쓰러질 듯 걸어갔는데 아람 군대로 가면은 먹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적선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마음으로 쓰러질 듯이 갔는데 가는 도중에 그들의 걷는 발자국 하나하나가 애굽 그 유명한 대전차 부대의 탱크 부대에 가는 소리로 들려갑니다. 아니, 그들이 발자국 소리 자기들도 못 들을 만큼 조그마한 소리였을 텐데 그 소리가 해쪽 속에 왕들이 함께 모여서 말을 타고 자기들의 진영을 공격해오는 무자비할 정도로 무섭게 공격해오는 말바꾸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의 진영들의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누가 먼저랄 할 것 없이 먼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혼비백산 나서 줄행랑을 치고 맙니다. 먹던 음식, 쌓아둔 음식 다 그대로 두고 옷까지 놔두고 은과 금도 그대로 놔두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가장 연약한 병자들 발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시길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1988년 북해 스코틀랜드 근처에 있는 연안에 큰 석유 시추선, 유조선 하나가 불덩어리가 터져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였는데 그 배 이름이 파이프 알파라는 배였고 이제 그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 배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바다로 뛰어내릴 것인가. 그 배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들은 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선인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너무 불덩어리가 뜨겁기 때문에 헬리콥터도 다가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거의 얼음덩어리에 불과한 그 북해의 그 바다에 45m 높이에서 떨어져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 산을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167명이 죽었고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밥 멜라티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밥 밸런타인이라는 사람. 우리가 배 안에 남아있는 것도 위험하고 뛰어내리는 것도 위험하지만은 그러나 이대로 죽을 수 없지 않느냐고 불타고 있는 배 안에 그대로 앉아서 죽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뛰어내렸다고 단 5%, 1%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내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혼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야 되고 언제나 규칙 안에 속에서 준수하고 지키고 나아가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무례할 정도로 움직이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한 발을 옮겨 놓을 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안락하고 안주되고 익숙하고 가장 안전한 배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묵상도 시편 필사도 하고 또는 신약 성경 통독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여 보려고 특별 새벽 기도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불타고 있는 배 안에서 바닷속에 던지어 또 다른 위험일 수도 있지만은 그는 한 번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는 발걸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 신음소리, 그 연약한 인간들의 발자국 소리를 탱크 소리로 만들어서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던,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이 땅에 예표로, 징조로 남겨두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상은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와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가장 보잘것없었던 그것도 성 밖에 쫓겨나서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 4명, 그들의 생각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일, 엘리사가 선포했던 그 말씀의 시작이 나 환자들의 그 생각을 통해서 한 걸음 옮기면서 시작되어졌던 이 사건, 두 번째 각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한참 먹었습니다.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리고 숨기기 시작합니다. 응가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고. We are not doing right. 우리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왜요? 성 안에 지금 누군가는 이 한 끼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성 안에 있는 누군가는 자기의 자식을 내어놓으려고 하고 있는 그 위기 상황에 있는데 누구는 어느 가정에서 파괴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위험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찌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느냐고. 아니 그들은 언제 그들을 쫓아낸 사람들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면 침을 뱉은 사람들이고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우습게 여겼던 그들이었지만은 이 나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바로 오늘 가지지 않았느냐. This is a day of good news.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지금 가졌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고. 다시 자 성 안으로 달려가서 성에 있는 왕에게 온 백성들에게 전하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왕은 또 한 번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신하들 다시 한번 돌려보내서 확인하라고 시키고 있는 순간이지만은 온 도성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이 알게 되었고 신하들이 가서 확인해 보았으니까 정말 텅 빈 아람 군대에 텐트 막 쌓거든요. 먹을 것이 텐트마다 장막마다 구석구석에 쌓여져 있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몇몇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습니다. 시작할 때도 걱정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걸어가면서도 걱정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릴 것인가. 어떻게 굴려질 것인가. 그런데 그들은 무덤까지 갔습니다. 그걸 굳이 삼아서 기다리시거나 그걸 핑계 삼아 명분 삼아서 우리는 갈 필요도 없다라고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은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무덤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명분을 앞세워서 핑계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능하신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가는 도중에 사실은 걱정하고 있었지만은 돌은 하나님이 이미 옮겨 놓아 주셨습니다. 그때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이 여자들은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만 두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우리가 보았다고.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뭔가 이상하더라고. 어찌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이 좋은 소식,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 누군가는 이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달려가야 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꼭 말로 전도해야 되느냐고. 삶을 통해서, 그래요.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괜히 전도하다가 내가 광신자로 무시당할까 봐 그거 싫다고. 아니, 어찌 하나님이 내 인격보다 더 못한 존재란 말입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자존심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어찌 말이에요? 때로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너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대바라치는 말이 들려올까봐 자신이 없어서, 아니 때로는 예수 믿자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묻고 따지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거 대답할 수 있는 용기도, 대답할 수 있는 지식도 부족해서 전도하는 것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 그대로, 아, 여기에 빵이 있다, 여기에 떡이 있다라고, 이대로 굶어 죽어서는 당신들 아니라고, 가서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모두가 성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7장 17절부터 20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스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가 말한 대로 여호람 왕의 신하, 비서실장이었든지 농수산부 장관이었든지 그는 하늘에서 창을 낸들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떠들었던 그는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달려나갈 때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고.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오헬리의 그 작품 속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존수라는 여자는 폐렴에서 회복되고 살았습니다. 잎사귀 하나로.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알듯이 그 잎사귀를 그것은 가짜 잎입니다. 베어만이라는 연세 드신 노인 한 명이 아래층에 살면서 수라는 여자 친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그 잎사귀를 그림을 그려서 담장에 붙여 놓은 것입니다. 평소에 대작을 꿈꾸고 있었던 이 할아버지, 그러나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기껏해봐야 광고용품으로 몇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초라하게 살아가는 이 배우만이라는 늙은 노인 화가. 그러나 그는 그의 작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품이었지만은 나무 잎 하나 그려놓은 그 작품 때문에 젊은 여자 하나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배우만은 그 일을 작업하다가 자기가 폐렴에 걸려서 걸리자마자 이틀 만에 죽고 말죠. 예수님, 이 세상에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산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복음이 굿뉴스라는 걸 안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뭔가 보여주고 증거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걸음만, 한 발자국만 이제 연말 새로운 한 해, 무리하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뢰 말씀을 믿고 한 걸음만 그 안에서 나오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붙잡는 개구리가, 미안해요, 웅덩이 안에 개구리들이 한 열댓 마리가 모여 있는데 지나가는 아이들이 이 개구리를 잡나무 아니지 이제 뭐죠 그거 매미채를 가지고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다 죽거든요. 올라올 수도 없는 그 웅덩이 속에. 그래서 아이들이 끄집어 내 가지고 몇 마리를 살려 놓았어요. 끌려 나온 그 개구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뭐해, 이제 나 이제 내 팔자는 여기 끝이야. 이렇게 개구리들이 그 아이들의 손에 붙잡혀서 나오는 그 개구리들, 그러나 그 개구리들은 살았습니다. 용케도 피하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이때는 이런 말로 저럴 때는 저런 말로 변명하고 피하고 쫓겨다니듯이 아니면 피해다니듯이 용케도 살아남은 개구리들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살았구나, 오늘도 용케도 살았어, 잘 피했어. 죽은 개구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고